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TV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이제 잠시 갔다 온, 일정 있어서 갔다 온 박효수 전도사님도 오셨고 또 지난주에 이어 우리 베트남 친구들 휴와 헝? 헝? 네, 아 발음이 어려워요. 맞죠? 어떻게 맞나요? 아 네. 휴? 흥? 그리고 이제 저기 오랜만에 온 이제 저기 종현 전태 부의자매도 같이 예배를 참석했고 또 이 시간 처음으로 저기 한국에서 온 이주영 전도사님 그리고 이건민 자매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또 만날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33장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외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전체적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노인들의 고독사입니다. 이제 2021년에만 이제 총 3,519명이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노인 인구의 약 전체 19%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략 8명 중 한 명이 이제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다가 이제 그 집 앞에 지나가는데 시체 냄새, 그러니까 부패한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이런 냄새가 나가지고 그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소방서에 신고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를 그제서야 아는 경우가 많답니다. 뭐 길게는 짧게는 일주에서 2주, 길게는 몇 달에까지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이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웃과의 그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런 노인 고독사가 이 외로움이 이제 비단 노인들에게만 나타난 현상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SNS에 올라온 글 중 하나가 그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고려대생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시급은 7,530원이고 이제 술과 밥은 제공해 주는데 이제 자기의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를 주면서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자기랑 놀아주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이렇게 빵빵빵 웃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니까 와 이제 친구도 돈으로 구해야 되는 세상,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요? 그리고 사람은 한 그룹에 속해지 못했을 때 그런 외로움이 왜 나타날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과 느낌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와 세상의 단절을 느끼고 그리고 홀로 외딴선의 그런 고립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부분이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하신 유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이민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게 보이든 안 보이는 그런 차별과 무시 그런 어려움을 다 한 번씩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었던 외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외로울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주인공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를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흔히들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제 유다의 왕이 총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활동했던 기간에 왕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라가 어렵고 국제적 정사가 아주 복잡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원전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아마 미국의 역사도 관심 없고 우리나라 관심 역사도 관심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게 당연할 거야 생각됩니다. 네. 이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해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조국이 멸망한다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자기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입장만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관점도 같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유다 왕의 입장, 왕과 신하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보았을 때 어떻을까요? 아마 껄끄럽고 더 나아가 민족의 배신자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들이 다른 선지자들과 선포했던 말씀이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들 당시에 뭐라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반면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이 더 귀에 들어오나요? 당연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그런 말씀 귀에 들어올까요?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왕과 신하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봤을 때 예레미야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아유 저 꼴통하면서 이게 뭐 혀를 차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비난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 사람들 또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유다왕 앞에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입을 이제 잘못 놀려서 근데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시위대들은 이제 그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며 원하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부터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또 윤택한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만을 맛보고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줄을 저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였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마 처음 상상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로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구나 라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모습 어떻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매질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까지 겪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과 예레미야 겪은 신앙생활 어떻게 좀 거리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이 그가 겪었던 신앙생활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원망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선지자들과 백성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장적은 죽임을 당하며 그의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섬겨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든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고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찬양이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외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바로 원어는 바로 절규하다를 의미합니다. 즉 힘을 다하고 절절하게 애타게 부르는 것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이 방황을 모든 감정들을 다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속에 이런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결코 홀로 두지 마옵소서라고 같이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특히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부르짖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여. 그렇죠? 다른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좀 익숙하십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주여라는 표현이 유독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 Lord 또는 Jesus인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여를 외쳤을 때 그런 우리 내 속에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그 간절함이 이 다른 단어들에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필리핀 교회였어요. 필리핀 현지인들 다니는 교회인데 이제 거기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도 이제 필리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겠는데 이게 영어로 주여 삼 주여 let's pray for the like 주여라면서 갑자기 애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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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다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한국 그런 정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제가 좀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단순한 응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응답에 추가적으로 그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섭리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예,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말씀을 듣습니다. 33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PPT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외로움, 이런 어려움은 그냥 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질 찬송과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는 비록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며 피의 값으로 치르게 하셨음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과 같이 다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로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세계 각국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주변의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겪었을 때는 바로 21살의 젊은 어린 나이였는데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뭐 어리니까 아니면은 네가 도대체 무엇을 겪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저의 그 상황 속에서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제 부모님도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고 친구들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나 혼자 무릎 꿇고 노력을 했지만은 당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탄식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힘들 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한숨만 나오고 진짜 어쩌다 진짜 온 몸에 힘을 쥐어짜서 나온 소리가 바로 주여라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떻게 더욱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왜 겪게 하셨는지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같이 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같이 울게 만드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같이 주님께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며 뒤돌아보지 않으시며 내 옆에 항상 동의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줄을 믿으시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 그 사업장에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예물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께 쓰임받고 복된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고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당신께 부르짖을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함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